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볼 때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시대마다 지역마다 아름다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만 가진 것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부시기에 충성되고 진실하게 영원한 삶으로 부름받을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이지요. 부끄럼 없이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짐승들이 알지 못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차라리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기면서 그냥 세월에 따라 내 삶의 행변에 따라 살면 속이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2020년 새의 삶에 고민하고 이 생활을 영원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한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함께 물으심에 대한 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0년이란 새로운 시간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과 시간이라는 귀의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월, 즉 시간 관리의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첫 번째,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하십시오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칭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좋아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부름받은 성도 크리스천을 이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라.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보면은 너희는 지혜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같이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자예요. 지혜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거짓된 꾀임과 성령이 주시는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가를 알았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어떻게 가게 되는 것도 알고 그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지혜를 받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어라. 자세히 주어라. 영어 성경 보면 be very careful.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하라.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사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사슴이, 곰이, 또 얼음이 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심하라.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낍다. 어떻게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시간은 아낄 수 있다고 아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돈은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체력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스도, 물도, 전기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아낄 수 없어요.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쇼핑센터가 있다 해도 돈을 주고 시간을 기프트카드로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무한정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루 15시간, 20시간씩 막 일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분주하게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피곤하게 맞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끼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 보면 redeeming the time이란 말. redeeming,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둑질 당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잘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의 때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엉뚱한 일에 빼앗기지 말고 교육에서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은 악의 주가 주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은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왜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조심스럽게 계획해서 사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시간을 누가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뺏어갑니까? 사단이 빼앗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계획하지 않게 되면 분주함이나 충동적인 일에 죄습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내버려지는 거예요. 계획되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시간은 계획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계획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작정 여기저기서 우죽순을 상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계획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시당을, 시간을 계획한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창조적인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이 주어져도 무질서하게 신앙을 보낸다면 기회는 오지 않아요. 기회는 주어져도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죠. 인생과 목표가 있고 기회가 지면 시간은 효율성 있게 사용되는 겁니다. 한 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계획하는 것에 기회를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물을 잘 플랜하셔야 돼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2020년 새가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계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플랜할 수 있습니까?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아낀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실제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엉뚱한 것에 낭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 미국 아마존 또 뉴욕타임즈에서 신경끄기 기술이라는 책이 장장 1년 이상 동안 베스트셀러로 뽑혔습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려라. 아니, 신경 끄는 것도 기술이고 그것도 돈을 주고 사서 배워야 됩니까? 이 책을 저술한 막 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신경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신경을 몰아줄 수 있도록 나머지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산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고 사소한 것에 열정과 시간과 은사를 다 낭비하는 경우 하답니다. 미국의 위대한 교육자였던 데일 카네기 박사가 어렸을 때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자주 울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분 살던 미주리 시골에서 구덩이를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너 왜 우냐? 데일아 물어봤더니 내가 이 구덩이 빠져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염려와 근심에 빠졌습니다. 아, 가다가 천둥과 벼락에 맞아 내가 죽겠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 내 친구와 내 코나 내 귀를 비워가겠다. 나는 커서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염려하고. 결혼한다면 아내에게 무슨 말 해야 될까?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 않는가? 이런 근심에 빠졌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카네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을 계속 생각하며 묵상하며 상상하며 염려 가운데 시간을 열정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필요한 관심, 염려, 두려운 생각 빠진 것도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시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열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붙지 않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세상이 악하고 이 악한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라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과 기쁨에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셋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손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은 여행자야, 여행자. 광야 인생입니다. 금방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몸과 시간, 달란트, 재물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했다는 결단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이 주께로 돌아가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메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만 하나님께서 크레딧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길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가 그분을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질 때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경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스케줄을 이리짜리 저리짜고 하는데 야단이에요. 새해가 돼도 다이어리, 핸드폰, 컴퓨터, 수첩에 보이는 곳마다 스케줄을 정리해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모든 스케줄은 나를 중심으로 해야 돼 있어요. 나만을 위한 열심이에요. 제가 전에 저 캘리포니아 살 때 저 같이 룸메이트 했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안 보여요, 자주. 그래서 어떻게 되나 했더니 저 라스베가스에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해요. 어느 날은 거기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이틀을 꼬박 그 안에서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호텔 방을 정해놓고 한 번도 자지 않고 이틀 밤을 48시간을 그 블랙잭인가 뭐 하는 그 앞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빴죠. 직장 생활할라, 집에 갈라, 또 라스베가스에서 열심히 할라.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 향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은 부절함이보다도 나의 시간과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를 무시하고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맞추어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1분 1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했습니다. 시간을 그 일에 투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우기보다는 주어진 사명을 향해 효율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필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는데 그날이 마침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날이었어요. 간수들은 사형 집행인들은 난감해하다가 윌리엄 필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날인데 썸머타임에 맞게 당신이 사형 집행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해제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시간을 늦게 사형 집행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필은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한 시간만 늦춰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삶을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났어요. 한 시간이 늦췄어도 사형이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 흘리는 그 눈물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종점에 자신이 주어진 시간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한 번이라는 것에 인생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묻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78년, 요즘에는 뭐 100세, 120세도 넘는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 길이가 아니라 한 번이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길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의 시간 관념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 여기 바쁩니다, 이 부름에 대답이 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의 때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120세 인생을 살았던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보면은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날아간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인생의 빠름을 표현했습니다.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인생 비교하니까 너무도 짧고 짧은 거예요. 또한 모세는 인생의 황금기를 다 맛봤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인 애굽 나라에서 바로왕의 왕자로 몇 년이 아니라 40년의 인생의 젊음을 즐겼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고백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모세는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남은 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깨우쳐달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자만이 사소한 기분, 사소한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아까운 힘, 아까운 시간,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얘기해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 깨달아요? 바로 죽기 전에 깨달아요, 대부분이. 그때는 인생을 다시 하기는 늦었죠. 그러므로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세상의 악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경외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까지 다 가로채니까 도둑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법으로 정하시고 제발 네 인생만 살지 말고 나의 시간과 나 함께 하자 해서 7일 중에 6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7일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는데도 그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내 시간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날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부를 때는 마귀의 꾀임에 놀아나면서 내가 내 시간에 주인 행세를 했었습니다. 죄가 내 시간을 빼앗고 세상의 풍조가 나를 엉뚱한 곳으로 계속 끌고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살아왔어요. 마치 바로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 부지런함은 바로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채울 수 있는 기도는 놓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죠.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많고 많아도 그건 헛수고예요. 만일 생존하기 위한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나머지 15년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사용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그분의 사명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항상 주일만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지요. 어떤 일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 하시는 의도가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이 달려가게 돼요. 정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시다면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나의 시간이라고 길이를 따지면서 나의 것을만을 챙겼다면 사명에 충실하는 삶을 사시면서 영원의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미래가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됐죠. 그러나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엑스파이어 됐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미래는 막연한 상상, 꿈의 계획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듯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Now. 그리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시간이라는 은혜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아주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 때, 타임, 세월 사용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초, 분, 번으로 매기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세월, 하나님의 때라는 그 시간 개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인생을 시간적으로 개념하면 아, 내가 벌써 40대가 됐네. 이제는 황금기 지났네. 50대, 70대. 다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됐네. 끝없이 허망 감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에 주어진 은혜 때예요. 오늘 본문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무한정 영원히 끊임없이 이어지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인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주께서 들으시는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때가 주어집니다. 있을 때 건강할 때, 아직도 머리가 제대로 잘 돌아갈 때, 아직도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에 운전하며 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그 주어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도원 그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야 되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섬길 때는 섬겨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봉사할 때는 그때 봐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이라 하셨어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가 바로 이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스스로 오지 못할 그때도 올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회개하지 못했고 은혜에 살지 못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신부처럼 문이 닫혀지고 셔터가 내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때는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책임을 묻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때가 옵니다. 사람이 임종을 맡게 되면 생전에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베풀고 섬기고 손해봤어야 됐는데 시간의 여유에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그러나 때는 지나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뺏기지 말고 시간을 붙들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 보면 우리가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때를 보면 다 그것이 고통이든지 실패든지 너무도 힘겨운 광야 인생이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갈 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럭저럭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도피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일에 최선을 살아갈 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일로 미루시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그 길이 좁은 길 할지라도 오늘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막연한 미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0, 90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해야 있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경영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세상의 문화가 주는 어리석음, 죄의 습관에 거기에 열심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앗겨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2020년 새해 한 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